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저마다 다른 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도, 학문의 업적을 추구하는 사람도, 심지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조차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자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복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복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팔복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덟 가지 복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을 언급하신 것은 이 첫 번째 복이 뒤미쳐 나오는 일곱 가지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나머지 일곱 가지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가난한 마음이 천국 시민의 기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난은 물질이 빈곤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것을 마음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물질적으로 빈곤한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내용은 같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리키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성경의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당대 각하로 불릴 정도로 부자였던 데오빌로였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보다는 물질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글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가진 것이 많은 분입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태가 상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기만 하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가 말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마태가 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와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도움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세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슬픔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먼저는 클라이에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육신의 슬픔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펜테인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슬픔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픔은 펜테인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영적인 슬픔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일반적인 슬픔과는 다릅니다. 물론 펑펑 울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안정될 겁니다. 실제 심리치료 방법 중에도 울음치료법이 있지요. 힘껏 울면 질병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고 뇌를 리셋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문제는 아무리 울어도 그 순간만 평안할 뿐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을 슬퍼하게 만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영적으로 애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갔을 때의 장면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에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원리를 두 번째 복에 적용해 보면 영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생전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슬퍼한다는 말의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눈물 흘리셨던 사건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세 번 우셨습니다. 먼저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나사로와의 친분 때문에 눈물 흘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는 당신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당신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이때 흘리신 눈물은 멸망의 날이 가까워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당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당시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 나오는 주님의 눈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어렵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헤아려 함께 슬퍼하는 것, 날마다 범죄하는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극복할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흔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유부단한 사람, 결단력이 없고 좋은 게 좋은 것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테스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란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품성을 뜻합니다. 가령 로데오 경기에 등장하는 야생말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이 온유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 붙잡은 야생마는 힘이 넘쳐서 처음에는 누구도 올라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지면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순한 양처럼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야생마의 품성을 온유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 정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모든 학문의 시작으로 불리는 철학이 말한 온유는 평소에는 침착하지만 정당한 상황이 되면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성품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다만 철학이 말하는 정당한이라는 말을 하나님 말씀하시는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마음대로 화내고 행동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또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하는 것은 굳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특별히 억울한 상황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게 기도한 내용인데요. 당시 다윗은 악인들의 모략 때문에 속에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분노하지 않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과 시편이 말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온유한 사람은 악인들의 모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선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야생동물처럼 열렬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먼저는 천국을 의미하고 다음으로는 세상의 영화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세상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주린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의에 주린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영혼의 만족을 뜻합니다.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의에 주리고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늘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은 여호수아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당시 모두가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고 심지어 그때가 좋았다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위태롭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모두가 기가 죽어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담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은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나안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혼의 만족을 누렸고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집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성경 중에 성경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도 산상수훈에 실려 있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로 복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성도의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일 테고 다음으로는 당시 사람들 역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바로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흘린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중에 네 가지 복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애통하신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절제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은 늘 가난하지만 역설적으로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